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문헌이나 성도님들의 정언을 보면 읍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저 시골 방방 골짝골짝에서 성도님들이 지게 위에 장작더미, 솥단지, 살, 간단한 식자재를 짊어지고 읍내 교회 마당에 와서 솥 걸쳐놓고 밥에 먹고 이 교회당에서 잠자가면서 일주일씩 그렇게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갈급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말씀에 통한 감격 또 감동, 해방하는 자유의 기쁨, 경영일치,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일치하는 가운데서 맛보는 즐거움, 은사의 발견,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유스거리가 되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정직하다. 그 당시 사회가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검증되었다는 그런 반증의 말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가리켜서 위국 위민의 단체, 위국 이민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랐더랬습니다. 당시 사회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높은 이 도덕성, 이 수준 높은 도덕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경영일체의 삶으로 그 혹독했던 일제강점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회 초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끔 테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내기 경기를 했는데 서로 앉으려는 경쟁심이 크게 달한 것입니다. 이 공 하나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인사이드다, 아웃사이드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편파적이라서 못 믿겠다고 해서 은퇴하신 교감 선생님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테니스는 시청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해결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경찰서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얼떨결에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똑바로 판단해 주이소. 아웃. 봐라. 목사님이 아웃이라 안 가나? 설마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겠지요? 하면서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게임이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경찰 서장님 말보다도 이 목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왠지 기분이 좋았더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발부둥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 목사님께서 성경대로 안 산다고 책망할 때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지역사회가, 지역민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교회로 내어주었더랬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초대교회 때 모습이라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대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의 권위는 어떠할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이 선배님들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본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대학을 가톨릭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을 기간을 축제의 날로 보냅니다. 특히 고난 주간은 오전 시간은 휴강하고 선생님도 휴강하고 즐겁게 그렇게 보냅니다. 이 천주교의 십자가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지만 사순절 기간은 승리와 영광의 축제일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아져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 승리와 영광,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면 우린 축제가 아닌 이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만 강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침울하게 어둡게 초상집같이 그렇게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식과 오락을 금하고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치부하면서 자유하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천주교인들처럼 고난을 외면한 채 승리와 영광에 도취해서 축제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여섯 가지의 아름다운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아름다운 말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야고보 1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아파르케, 하나님께 바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빛된 행실로 구별된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고자 첫 열매로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리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말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의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형제, 아델포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형제란 말은 계급과 차별이 없는 평등의식, 상호 존중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정신은 교회 내에서 모두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오직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은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고 사도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의 정신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방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 정신은 바로 이 형제의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할 그 당시 그 교회는 적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문제는 할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 할례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 때 이 할례 문제로 대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연설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연설을 해도 언쟁이 잠자지 않고 그 소요가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 성도님들의 입장에 서서 이방 출신 성도님들을 더 이상 할례 받지 하지 말자, 이방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갈등과 소요가 평정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한 사람도 아니라고 부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순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도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차타가 인정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자로서 교회 대표로서 교회 기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형제의식은 내가 교회의 기둥이라면 너도 교회의 기둥이다, 이 동질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는 이 형제의식, 그리스도를 부모로 하는 자녀의식, 이 형제의식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자신이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권위는 남들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남들이 세워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덕목이고 최고 교회의 가치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식탁에서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터부시하는, 천시하는 이방 사람들을 기꺼이 형제라고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야고보의 호솔리티, 이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 단지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기도하느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의 무릎을 보고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감동적인 신앙의 삶을 보고 야고보 사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송했더랬습니다. 이 야고보의 엄청난 권위는 단지 주님의 형제라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생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건의 생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의로운 빛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비롯되어진 하늘에서 부여준 영적 권위에서 온 것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이 야고보 사도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경건과 섬김과 성실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으라고 해야지 힘으로 물리력으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말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이면서 형제가 되지 못한 이 가정의 갈등의 역사, 가정이면서 가정이 되지 못한 이 가정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갈등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니 장막에 그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놀이문화, 이 향락문화, 원초적 본능, 피의 냄새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향락 쫓아다니다가 부모님께 받아야 할 교육, 부모님께 받아야 할 그 신앙 전수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불행한 사람의 사실을 전제로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아버지 이삭, 가장 경건한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과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라버린 덜 사람이 되어버린 이 에서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애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40세에 해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마음대로 그렇게 취해버렸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사에 있어서 이 에서가 마음대로 결혼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그 가정에 문제가 되고 혼란이 되었기에 생애 낙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예수는 이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한 이 이익 때문에 가정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 에서는 영적인 가치, 이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고 육체적 향락과 육체적 소욕, 이 사람의 쾌락을 선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다혈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은 줄 알고 곧바로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증오심으로 이 이글이글 끄는 불타오르는 적개심으로 동생 이삭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방 풍속은 뭐냐면 이 복수의 문제를 자기가 당한 손해와 자기가 당한 해악에 대하여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서 야곱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 야곱이 자기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기탱천하게 되어지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증오심, 오직 복수심이 정복되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혈기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 여러분 이때 브레스트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나 아무데나 아무거나 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집, 우리 차, 심지어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우리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좀처럼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집오고 장가가면 그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련님, 처남, 시누, 죽을 때까지 결코 하나 되지 않는 이질적인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결혼하면 성부터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내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런 뜻으로 재산이나 기득권에 대해서 똑같이 혼인과 동시에 가문의 일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족 동일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존재,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로서 형제의 애를 느끼면서 손에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서울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파괴하려고 에서에게 준 에서를 넘어뜨려 본 이 경험에 있는 사단은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조그만 이익을 눈앞에 내어놓고 그 이익으로 눈을 멀게 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타락한 하와에게 신락혼 시킬 때 끝까지 보존해주고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말은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산 사람, 성경에서 실수가 가장 적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이 이삭이 등 위에 들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실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만 노년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보기도 합니다.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서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죽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육체의 소욕, 이 식탐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 또한 끝이 없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또한 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두 국민이 내 태종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지리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만 식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큰아들 예수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관습이,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풍습은 큰아들이, 맏아들이, 장자가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가는 것,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 말씀을 역행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어려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에서가 나중에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해서 아버지 드리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마침 축복하려는 그 순간에 두렵고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왜 그는 떨어야만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울며 불며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상기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서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상기하는 것, 약속을 상기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손주를 보내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말은 화해입니다. 호사다마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은 이 축복 사건 때문에 이 좋은 일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그만 해체되어지고 이상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흥이 하고 나서 분리되어지는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침묵해 이 야유회에 갔다가 그만 삐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봉사하고 시험들고 헌금하고 시험들고 희생하고 시험들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벌써 받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애서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기탱천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야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섭섭한 일을 만나고 이 서운한 일을 당할 때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함께 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인내해야 승리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넘기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신도 못 신고 도망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 볼상사납게 혼비백산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의 행렬을 보고 사울과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합니다. 온갖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나뉘고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참지 못해서 임금님, 저 죽은 개를 제가 처치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군 다윗은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 저주가닥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와중에 다윗이 기분 나쁘다고 시므이 처단하겠다고 군사를 몰고 따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얼마나 볼상사나웠겠습니까? 민심을 얻지 못해서 그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군이란 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왜 화해시키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창세기 20장 44절 보면 리브가가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족 집에 피하여 있으라고 하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집으로 이 아들을 피신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날 동안 피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20년이나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피난 생활을 해야 했고,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집에서 에서의 분이 풀렸단다, 야야 돌아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라는 소식 기다리다가 이 야곱은 허송세월 20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형으로서 먼저 손 내밀지 않고, 형으로서 힘 있는 사람으로서 힘 있다고 그 힘 함부로 사용하면서 동생에게 테라 하겠다고 날뛰고 다닐 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잘못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의 뜻은 하나님, 오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용서를 전제로 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화는 원수를 징벌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때 임하는, 원수를 용서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머니 리베가가 적극적으로 예서를 설득시키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단다. 아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그 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서 단지 아들을 멀리 보내면 괜찮겠지 않은 그 미봉책으로 아들을 피지시켜버림으로 인하여서 더 심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그 가정은 해체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설득시키고 야곱을 설득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삼촌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에게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형에게 잘못을 구하게 해야 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도록 교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 자기 고향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병이 나서 오래 못 사시고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갈등은 여러분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갈등은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방법, 사랑의 방법, 사랑의 법을 배워서 사랑의 법을 가르쳐서 해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소극적인 행동이 갈등의 골만 깊게 하고 이상 가족을 만들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가운데서 갈등을 겪습니다. 삼촌과 갈등이 깊게 되어지자 똑같이 어머니의 방식대로 피해버립니다. 도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삼촌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해버리는 이 비겁한 야곱의 모습은 결국 그는 고립되어져서 약복강가에 혼자 버려진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가정의 기본이 되어지는 형제의 정체성이 깨어지니까 이렇게 가정이 어렵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간이 늦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 잘못 없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은 화해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이 직책을 우리 모두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아름다운 말은 돌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돌봄,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리나 말씀을 떼오리라 하고 실제는 프락시스로 하는 것입니다. 떼오리와 이 프락시스를 결합한 힘을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능력, 이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이 실천이 결합되어질 때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영성의 진수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의 진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시게 하는 것이 뭘까?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야곱 1장 27절에 보면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적 행위가 진짜 믿음이라고, 진짜 경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은 연약한 형제들,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 손을 외면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적 가치는 상실한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그뿐이라는 이기주의, 정녕 부모가 되어주지 않는, 돌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코람데오 유스디피카치오 아부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코람호모 유스디피카치오 아부악티, 사람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믿음, 이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너는 사람 앞에서 행함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었거나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의 이 결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 연약한 자의 부모가 되어주는 자는 구원을 받고, 경영 일치하지 않고 말씀을 역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돌아보라.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아름다운 형제를 보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고 질투에 하시는 눈이 멀어서 저 무정행의 나락으로 전락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마는 이 에서의를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히브리서 12장 17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버림받게 되어진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사순절이 다 지나기 전에 영광된 승리의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연약한 형제를 돌보고 무너져가고 해체되어져가는 가정과 형제 그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때우리 말씀을 프라시스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